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숫자가 나오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서론해 보시면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먼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먼저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는 게 그게 뭐냐 이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발견케 해주는 겁니다. 사단의 것을 발견케 해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도 아니고 사단 것을 발견케 해주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각인, 그거를 발견해 줍니다. 그럼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는 게 각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다 뭐냐? 먹고 사는 것 중심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것 중심이 다 뭐냐? 내 배를 위한 겁니다.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건 인간 스스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 각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겠냐? 세상에 살면 살수록 이 각인된 것이 자꾸 뿌리 내립니다. 왜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공부를 돈 버는 것을 가르쳐줘도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안 가르쳐줍니다. 왜?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건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배웁니다. 물론 돈 버는 법 배워주면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단에게 묶이게 됩니다.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 버는 맛이 생기면 그 맛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를 하죠? 그럼 실패에도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그것밖에 안 가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질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상 사는 법이 한 20세쯤, 30세쯤 돼서 뿌리 내려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 그래서 인생을 30년 이상 세상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모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멸망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암만 만나서 상담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발견하냐? 발견이 안 됩니다. 분명히 한계가 오는데도 발견이 안 됩니다. 왜 발견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 찔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찔러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어려움 당했다고 다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걸림돌을 제하라, 이겁니다. 걸림돌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낙심이 옵니다. 계속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해 상처를 받은 게 낙심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지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낙심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그거 보고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상처는 어느 때 옵니까? 하나님이 건드려야 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발견하라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 발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딱 발견되면 빨리 요거 발견된 사람이 성경에 아주 아주 중요하게 딱 나옵니다. 성경에 요 발견을 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 잡다가 낙심된 사람이 있어요. 고기 잡다가. 근데 요게 발견이 딱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5장을 빨리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에 누가복음 5장 이러죠. 8절 10절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요겁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낙심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고 자꾸 상처를 받나 딱 하나입니다. 무능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무능 발견하라 이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깨달음 왜? 사단이 심어놓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눈을 빨리 열어라.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온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다. 예, 그걸 딱 열어주는, 그걸 발견하는 게 자꾸 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는 게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이 뭐 문화, 뭐 영화, 드라마 뭐 게임 암만 해보십시오. 낙심이 오나.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면 낙심이 옵니다. 자꾸. 그럼 그때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 뭐 발견이 뭐냐?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주여 나를 뭐예요?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타트가 여기입니다. 자기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무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합니다. 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죄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죄는 뭐냐? 내가 나쁜 짓하고 뭔 짓하고 남편한테 순종 안 하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뭐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영원한 죄입니다. 이 죄를 갖고 살아가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왜 떠나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갖고 있다. 죄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원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랬습니다. 먼저 우리의 무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무능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서서 이러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게 참 이거 발견하기 나는 구원받고 10년이 넘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 만날 줄 알았다니까, 응답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응답은 하나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게 응답이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응답이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응답이었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뀐 거는 구원이지만 내 인생 속의 주인이 바뀌는 게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에게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단이 절대 줄 수 없는 응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전도라 이겁니다. 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62가지. 크게 하세요. 62가지. 아마 그게 6200가지로 늘어날지도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이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무능 발견해야 돼. 뭐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남 정죄하고, 툭하면 돈 왜 그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 저렇게 써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도와야죠. 그래서 이럽니다. 거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뭐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낙심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무능이 왔다, 여러분이 빨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즉 그리스도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가짜를 붙잡는 종교생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점검하며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모든 낙심, 좌절, 무능, 쉽게 얘기하면 안 잡혀야 되거든요. 안 잡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자꾸 보게 하실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걸로 살아가라고. 너 사람 자꾸 의지했지 않냐? 사람은 도와주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죠? 교회 일이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못마땅한 걸 보게 하지? 아, 나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그걸 정복하라고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교회 돈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헌금하면 돼요. 그렇죠, 장로님? 교회 돈 떨어졌는데 돈 왜 그렇게 썼냐?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먼저 목사님이 돈을 어디다 갖다 쓰셨는지 얘기도 안 해.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건 돈 없다고 나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 목사님 판단할 걸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왜 판단을 해, 그 사람은? 나 판단하라고 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난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돈 헌금하면 되는 거고, 헌금해서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것도. 기도하다 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럽니다. 가짜를 붙잡는 종교생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점검하며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또 복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도하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구 역사로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누려집니다. 이러한 자세로 드리는 교회의 헌신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와 나 자신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그게 몇 가지라고요? 62가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이 62가지라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62가지고 앞으로 나올 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62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여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안 내리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돼요. 낙심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세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마귀가 속일 순 있어요. 왜? 그리스도 못 붙잡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자꾸 상처가 온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왜 하실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면 항상 낙심된다. 내가 그 사람 의지한 만큼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의지한 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묘합니다. 우리 손녀딸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안 그런 것 같죠? 하부가 하부가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 아빠를 보더니 아빠 이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처가 쌓아와. 아, 안 그러는 것 같죠? 상처 옵니다. 내가 뭘 받는 게 아니지? 아, 역시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상처받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교회 일 가운데 누구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요? 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낙심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뭘로? 십자가로. 그게 복음이에요. 아, 이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지금 귓구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히브리서 빨리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보세요. 1장 2절. 1절은 구약 때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2절엔 이럽니다. 이 모든 날 모에는 마지막, 더 이상 없다 이게 마지막.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요?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래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요? 지으셨네.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뭐요? 앉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들이 뭐 꿈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뭐냐? 아,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아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바꿔놨구나. 내가 시원찮고 모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꿈꾸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지도 마세요. 그러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난 안수받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무당대에 앉아있더라고요. 어떻게 무당되셨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흥회 하다가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서 장군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하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왕신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신이다. 선지자신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합쳐놓은 신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신이다. 영접해라 그랬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아들로 듣지 않으시면 사단한테 당해요. 왜?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있기 때문에 속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귀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없다 이게.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높은 곳에 앉으셨느니라.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보좌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아홉 가지 포인트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뭐라고요? 영적 눈이. 그 영적인 거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높이 낮이 옆이 보인다니까요. 신기하게. 그 저러다 망하겠구나. 이것도 보이고 저 사람 성공하겠구나.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무당 찾아가 봐야 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안수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안수다. 뭐가 그렇게 안수를 지?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안수 안 해주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달란트 교육 일곱 가지. 즉 성공 포인트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 보고 찾으면 돼요. 아, 이 문제 왜 주셨을까? 내 현장이라는 얘기. 진짜 그거 찾아야 돼요. 이상하게 문제만 오면 생각나는 거 있죠. 내가 어린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이라는 얘기. 그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가지 전략은 복음의 유일성을 찾고 그 안에 따라오는 나의 유일성, 응답의 유일성을 찾아 누리는. 20가지가 뭐예요? 그게 전도 전략이에요, 전도 전략. 그 기본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 다섯 가지에 의해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감사는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게 감사예요. 그 근본을 바꾸는 거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나의 근본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근본이 돼야 된다. 3절이 근본이 돼야 돼요. 8절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어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믿으면 끝난다. 믿으면. 그 왜?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론밖에 없어요. 서로. 그 다음엔 다 그 뒤에는 누가 이루실 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그거예요. 그 왜 그 얘기합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내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하고 약속한 거예요. 뭘로? 성령 충만 내가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증인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응답이 오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걸 자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기도 제목이 돼요. 자, 성령 충만 약속했어요. 그래서 권능 주겠다 그러고 증인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 붙잡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 문도 열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가 아닌 우리의 뭐가요? 영적 상태가죠. 그 영적 상태는 여러분 영혼은 바뀌었다니까요. 내 영혼은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근본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뭐가요?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내 공부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내 일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누릴 수 있게 주신 게 있다고요. 그 성령을. 그걸 보고 예수 이름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예, 22가지 다 뭘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게 22가지 얼마나 쉬워요. 그거 다 외우려고 하면 아주 그냥 내 머리로는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유목사님도 못 붙잡는 데잖아요. 유목사도 62가지. 근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62가지 쉽게 오더라고요. 쉽게.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저절로. 어렵게 가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도 바꾸고 여러분 현장의 영적 흐름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성령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보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